한 115도 정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105도 정도는 아주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솔직히. 아, 진짜요. 뭐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 근무를 하지만 저같이 뭐 공항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은 115도 있다가 진짜 104도, 105도 정도 햇빛 되니까 이 정도 찜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여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아, 건강 조심하시고 예, 항상 그 물 들이키셔서 투산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일단 내가 목을 마르다고 느꼈으면 벌써 몸에는 벌써 다 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탈수되기 전에 계속 물을 마시기를 또한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같이 귀의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저들 아시는 것처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비전과 예, 기도의 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들의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그런 잔치입니다. 저들 같이 참석해 주셔서 저들 기도와 찬양이 풍성한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저들 기도했던 것처럼 주일학교 선생님을 모십니다. 저희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다른 교회가 다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성대하게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작은 씨앗을 그런 품는 일,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발렌티들도 좀 나서서 저도 같이 귀한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래는 오늘이 저희들이 그 오늘이 아니죠. 예, 목사님이 계실 때 저희 연합가정교회를 가정 목자 가정교회를 하죠. 하지만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라 자꾸 제가 더위를 먹은 것도 아닌데 다음 달에 7월 마지막 주일에는 연합 가정교회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 LM 가정교회는 2주에 한 번씩 모이고 또 북한 가정교회는 좀 계속해서 모이려고 하지만 다른 가정교회는 많이 그런 사정 때문에 많이 못 모였어요. 그래서 저들 가뜩이나 여름에 많이 모이지 못하는데 저도 같이 연합을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연합 가정교회를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그 시간은 비워두셔서 저도 같이 귀한 그 연합 가정교회 시간을 갖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럼 다 같이 나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 누가복음 8장 39절에서 50절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우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애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자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 영적 위기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 이렇게 향해서 지적하신 영적 위기들, 그런 것도 하나하나 보면서 참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이끌어주시는 영적 회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명의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실 내용이에요. 군대 귀신에 붙잡혔던 사람이 회복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딸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그 여인이 예수의 옷을 딱 잡고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가 이 보는 이 세 명의 이 회복하는 이야기, 이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누리시는, 그 충만케 되시는 복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요, 오늘 좀 이렇게 여러분 성경 들고 계신데 성경을 잠시 옆으로 좀 놔주세요. 네, 옆으로 놔주시고 우리 주로 사용하시는 손, 이 오른손을 사용하시면 오른손, 왼손을 사용하시면 왼손, 주로 사용하시는 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손으로 이렇게 받쳐보세요. 주로 사용하시는 손. 예. 뭐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예. 손을 좀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요? 참 잘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손으로 평생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손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참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렇게 손 보시면 참 이 손이 아이들도 축복해주고, 그죠? 아이들도 축복해주고, 다음에 음식도 만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사랑도 함께 나누고, 예. 그리고 이제 화해도 하고, 그러죠? 화해도 하고, 예. 기도도 하는 손인데요. 좀 보시면서 참 잘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시 피고요. 오늘 말씀, 예. 누가복음 예. 8장. 39절에서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이 손을 쓰셔가지고 사람들을 회복시켜요. 손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또 그러시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아예 손을 딱 잡고 일으키니까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예. 불치병자가 회복이 돼요. 예. 우리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손으로 와서 예수의 손을 딱 잡으니까, 옷깃을 잡으니까 회복이 됩니다. 예.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좀 이 기적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 단지 육체가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기적은 육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12살 병에 걸린 소녀가 다시 회복됐다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네.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도 뭐 예수님의 옷을 딱 만졌는데 나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혈루증 말고 다른 병으로 아마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그 또 군대 귀신에 들린 이 남자, 이 남자도 군대 귀신으로서 벗어났지만 어느 때인가는 분명 그 마을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적이라는 것, 이 기적이라는 것이 영적인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렇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기적은 단순히 그때, 예, 그때만 그 위기를 넘기는 정도밖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들 하게 하셨지만 지난주에 뭐 몇 도? 115도? 116도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비가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 비 보면서 아 이거 기적이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115도, 116도로 올라가는 이런 온도 속에서 이렇게 비가 올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올해 이번 주에 또 들어서면서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비가 온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예. 바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과 접속이 되지 않으면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지난주에 내렸던 비와 같은 것입니다. 예. 비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육체적인 필요들, 어려움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지향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목표하는 지점은 네가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지 보는 거예요. 네, 제 말씀 아시겠죠? 그죠? 네.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과 대면한 사람들은 모두 이 영적인 도전을 받았어요. 예.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예. 그냥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로마 병정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영적인 도전을 겪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세 사람, 그죠? 정신병자, 그 다음에 불치병 환자, 그리고 이제 죽었던 소녀, 이 세 사람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세 사람이 우리 시대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악마에 질려 있었고, 한 사람은 질병의 고통에 있었고, 한 사람은 죽음 앞에 직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시면서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회복되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증상은 분명히 악마이고 질병이고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처방전은 영적인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에 따른 이 처방,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깨울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찬찬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회복은 뭐냐면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회복이에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영적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파괴적인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미쳤을 때, 쉽게 말해서 미쳤을 때 이 미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쇠고랑도 채우고 체인도 감고 무덤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걸 감아놓으면 다 풀어버리고 나올 정도로 파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딱 명령하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귀신들인 거예요. 귀신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군대 귀신이었어요. 군대. 엄청난 숫자의 귀신들이 그 몸 안에 있었던 것이 세상에 확 드러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인데요, 실제 그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큰 인사이트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귀신에게 있었다, 붙잡혀 있었다가 아니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귀신으로 딱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죠. 제정신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유심히 보았던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을 불러와요. 이거 보라고. 이렇게 이제 미친 사람이 제정신 돌아왔다고. 그랬는데요.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기쁘다. 아,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 이제 그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기쁘다가 아니고 무슨 말을 하냐면요. 두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37절, 예. 3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두려워해요.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참 이 사람들이 이 미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채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제정신이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함으로써 자기들에게 벌어진 경제적 손실이 두려운 거예요. 예. 미친 사람 속에 있던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군대 귀신들이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돼지한테 갑니다. 돼지들이 전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가축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 아, 이 사람 때문에 가축이 죽었구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이 사람을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이 거라사 지병의 지역에 임했는데 그걸 예, 거부를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져요.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미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신병자예요. 이 정신병자는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옷을 입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영적 수준, 지금의 미국의 영적 수준, 저는 이 거라사 지역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영적인 그런 것들을 예, 폐기시켜버리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하는데요. 정말 이 말로 하면은 할 말은 많아요.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기서 줄일게요. 예. 미국이 거라사 지방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지만요.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이런 프레임 속에 산다는 거예요. 뭐죠? 신앙 별거 있어? 그냥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기준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파켓 머니 때문에 거부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요, 여러분, 단지 돈 문제로만 끝날까요? 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뒤로 하고 제가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어요? 라는 부분에서 끝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덕은요, 윤리는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요, 가치는요, 죄는요, 줄줄이 우리를 엮어서 나오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그냥 판단하고 justify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될 진리가 힘을 잃어버려요. 쓰레기통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악마가, 사단이 준동을 합니다. 진리가 떠난 그 자리에 분명히 사단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게 되어 있지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영적인 생활은 끌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금 이 귀신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죄악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처방전을 주세요. 그 처방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의 심정으로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예수님은 이 방금 회복된 이 사람을 영적으로 더 미친 사람들에게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회복시켜서 더 미친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완전하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세상의 가치관 속으로 네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이 미친 사람을 군대 귀신들로부터 구해내셨어요. 그죠?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처방전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나를 따라 나서서 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반대로 너는 너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한테 준 처방전인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다른 병렬되는 복음서에 보면 10개 도시, 데가폴리라는 10개의 도시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라 라는 것들은요, 비단 이 사람에게만 주는 처방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악마가 준동을 하고 진리가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린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세상에 나아가서 숨을 쉬고 사는 방법은 그 사람들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신앙을 드러내시면서 이 세상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볼까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영적 회복이 있냐면요, 편견 그리고 낙인,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요, 예수 옷을 만져서 치료를 받은, 회복을 받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있었어요. 그 병을 고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병렬되는 그런 복음서에 보면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돈만 탕진하고 병은 고치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이렇게 피를 계속 쏟는 여인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여인을 공동체 밖으로 내쫓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경우였을까요? 12년 동안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척을 당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딱 잡는 순간 회복이 일어난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회복을 얻은 것을 알고 그 여인을 찾아요.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바로 47절로 한번 가볼게요. 47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회복이 되고 예수가 찾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예. 이 여인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한 일을 간증한 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떨면서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왜 이 여인이 떨었을까요? 떨면서 간증한, 떨면서 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몸이 나았잖아요. 몸이 회복이 된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떨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인은 두려워했을까요? 이 여인이 왜 두려워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여인이 가졌던 생각은 예수라는 사람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죠?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이 여인이 예수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엘리야나 뭐 이사야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가면 분명히 능력이 나와서 내가 치유를 받을 텐데 저 사람은 제사장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나가려고 하면 나 같은 부정한 여자가 저 같은 제사장한테 가려면 뭔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비둘기라도 들고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에게 가서라도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나를 좀 저 사람한테 데려다 주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자는 그렇게 못했어요. 너무나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절차, 그런 법, 그런 체계를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포기해야 되는 상태가 올 거예요. 그 여자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배척을 받을 게 뻔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냥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 군중 속에 섞여서 그냥 나가서 옷이라도 붙잡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죠? 소매치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에게 분명히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가서 소매치기라도 해서 그 능력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녀는 딱 옷만 만지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병이 났으면 좋고 안 나아도 그만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옷을 딱 만지자마자 자기의 피가 멈춰버린 거예요.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찾는 거예요. 나한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구냐? 누구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에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그냥 옷만 만지고 도망갔으면 문제는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왜 도망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도망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옷 만졌으니까 도망가면 되잖아요. 왜 못 도망갔을까요? 자기 몸이 나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제사장이 찾는데 도망가버린다면 그 회복이 없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생긴, 자기에게 임한 그 회복, 그 회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떨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여인의 생각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발로 채이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은혜를 소미치게 해요.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될 텐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복된 걸 알았고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 빼앗길 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사장이 엄연히 군림하던 시대였어요. 율법으로 그 여자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여자는 소매치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보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 여인의 눈에는 그 시대에 그를 지배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조금 이따가 볼 내용이지만은 이 사건이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감히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을 인터럽트 한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이런 무서움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네. 어쩌면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회당장의 딸이 두고 가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저 예수라는 사람의 옷깃만 만진 것밖에는 제가 한 일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옷만 만졌을 뿐이에요. 저 예수라는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즉각적이고 분명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런데요, 내 병 나은 것만은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혈루증에 12년 동안 고생을 했고 그 제도와 법률, 그 종교지도자라는 사람들 속에 갇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던 여인이 지금 떨면서 나와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병만 고치고 가더라도 괜찮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이 여인이 진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생각하고 이 사람을 불러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불러 세운 거예요. 네 문제는 혈루증이 아니란다. 네 문제는 숨기고 도망치고 힘들어했던 그 문제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러서 세운 거예요. 4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번 이 글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우리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따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참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낯선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따라. 이 복음서에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이 여인밖에 없어요. 왜 따라 이렇게 했을까요? 나의 따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공동체 속에서 그 배척받았던 그 힘든 그 과정, 그 전체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는 마음으로 딸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아마 이 여인은 그 따돌림, 그 서름,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서름, 가족마저도 부정한 여자라고 했던 그 서름들을 이 딸아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보상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 이루었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붙잡아 세워서 이 평안하라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평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딸. 네가 그냥 여인이 아니란다, 나의 딸이란다라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병자의 그 병으로 돌아가지 않아 라는 평안인 것 같아요. 너는 이제 그리고 그 어떤 편견도 그 어떤 낙인도 없는 평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 앞에서는 내 앞에서는 네가 감출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평안을 말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뒤에 숨지 말고 더 이상 내 옷깃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이야기하라, 나를 찾으라 라는 평안인 것 같아요. 또 평안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병이든 죽음이든 그 어떤 것도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평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는 병을 낫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평안하지 않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넘겨짚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넘겨짚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여자처럼 남에게 말 못할 잘못과 부정과 편견과 낙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서 옷깃이라도 잡아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 네 그 문제 있잖아. 너 부정한 놈이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용히 너는 예수의 청주에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가해진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숨는 자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자를 붙잡아 세우는 거예요. 네 문제가 병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숨는 자로 이렇게 내 뒤에서 옷깃만 붙잡는 자가 너는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요, 여러분이 그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우상으로부터 영적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으로부터 영적 회복입니다. 혈우병 걸린 여인이 인터럽트해서 이렇게 세 번째로 밀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 지금 혈우병 걸린 여자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41절 이렇게 42절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 앞에 딱 엎드렸다고 그럽니다. 엎드려서 간청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어의 내용을 보면요, 더 적나라한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쓰러져 가지고 바지가랭이를 붙잡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곧 죽어가요.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의 대표라는 거예요.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제발 나의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 회당장에게 딸이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 사안의 그 심각성, 그 일의 심각성을 알고 바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혈액병 걸린 여자가 차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혈액병 걸린 여자를 회복시키고 또 지금 말했던 그런 회복 과정들을 거쳐가는 동안에 시간이 흘렀겠지요? 그죠? 회당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 딸이 죽어가는데 라는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렇게 일이 끝나고 딱 가려고 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어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미치죠. 엄청난 슬픔으로 그냥 다리에 힘이 쫙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하고 간결합니다.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예. 아멘. 예. 회당장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었대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도 회당장이 예수를 모시고 자기 집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딸은 죽었으니까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와 동행하는 자체,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자체보다 그 의미, 그 이유에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딸을 살리는 것이 그 예수와 동행하는 이유였어요. 의미였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 필요해요. 내 딸을 살리고 싶어요. 라는 때가 있지요. 예수님 필요해요. 성공하고 싶어요. 예수님 필요해요. 제가 돈이 필요하거든요.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동기이기도 했어요. 그게. 그러면서 교회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복음도 들리고, 그러면서 아, 예수가 좋구나, 예수가 나를 살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 이야기니까. 네.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되지요. 그런데요, 이 생각들이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은 결론은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와요. 뭐냐면요, 그 의미라는 것, 예수를 믿는 그 이유라는 것이 때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두려움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 뭐냐면,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것이 예수보다 더 컸어요. 이해되세요? 네.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이유가 예수보다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는 딱 소리가 딱 들리면서 이 사람에게 예수는 뭐죠? 이제 필요 없는 그죠? 모든 게 필요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회당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딸이 죽어버렸는데. 지금 옆에 있는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딸이 죽어버렸는데. 나에게 어떤 재산이 있고 무엇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딸이 죽어버렸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관계는 끊어지고 그야말로 살아야 될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 사람이 회당장 신분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바짓가리기를 붙잡은 이유가 뭐였는데요? 딸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모든 노력들이 전부 다 유슬리스, 끝나버린 거예요. 네. 이 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상하실 거예요. 이 사람의 다음 수순을 예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데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살려야 될 사람이 그 딸인가요? 아니면 이 회당장인가요? 회당장이에요.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사람. 이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집중했던 그 생각들,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옮겨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라.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준 예수님의 처방전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딸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래야 딸이 낫는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세번역에는요,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연결이 되는데요. 개역성경이나 또 원어 그리고 영어에 보면은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데요. 딸을 믿어라 그리하면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에 집중하고 그것을 우상을 삼아버렸다면요. 딸이 우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단은 분명히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딸을 살리고 싶어? 그러면 나에게 절해.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어라. 그러면 딸이 산다라고 하는데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딸을 살리고 싶으면 나에게 절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질극 아닙니까? 인질극을 두고 그 사람을 나의 사람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딸을 살려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이유, 그 의미, 그것에 붙잡히면요, 그것이 여러분을 잡아먹어요. 그것이 우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네. 여러분 인생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차고 넘쳐요. 여러분 그 믿음 잃지 마세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드셨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가치에 휘둘리는 사람들, 편견과 낙인, 그런 것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쌍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상황대로 지금 문제를 풀고 계세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네. 여러분도 그렇게 특별하게 고침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내려놓으시고요. 처음에 우리 뭐였죠? 손을 봤죠? 성경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그 못 자국 난 손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못 자국이 아니었다면 세상에서 실패한 우리들이 회복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못 자국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못 자국 난 손 보시면서 한마디 하십시오.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